지난해 11월 말경인가 봅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잘못하신 것을 보고 무당이 널뛰는 것 같다 했더니만 무당들이 들고 일어나 그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당이 많은가 하고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무당협회에 소속된 무당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협회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등록된 무당의 전체 수를 추산해 보면은 대략 60만 명 정도 있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 100명 중에서 46명이 점집,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한 30%가 점집에 드나든다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점 카페라는 게 있어서 마치 커피숍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상담하듯이 신식 무당을 만나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놓고 점괘를 받아보는 뭐 그런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비즈니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타 종교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일이 되니까 60만 명의 무당과 점쟁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집을 찾아다닙니까? 무언가를 듣고 싶고 무언가 보고 싶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자기가 결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가 좀 먼저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지요.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사실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한 번만 목사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줄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기 이 공간에 가득 찬 공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그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른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이벤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마섹 사건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셨어요? 여기 다마섹 사건에 사울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게 뭐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보더라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 여기 같이 가던 사람들, 복수를 썼습니다. 사울의 일행들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10여 명 이상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리만 듣고,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 번개치는 그런 소리를 이 사울의 동행자들이 들었는데 사울의 동행자들은 비바람을 피하고 또 낙뢰 맞지 않으려고 자리 피하기만 바빴지 말도 못하고 서서 그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적어도 대제사장이 고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만한 그런 사람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추격자로 보낼 만한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여기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비적인 현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원했으면서도 결국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마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대화한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지나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배경이나 시작되는 지점은 생각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여러분,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도 듣지를 못합니까? 늘 우리는 결과 결국 나중에 정점에서 이루어진 사건만을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작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고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시작점을 놓친 결과 정점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 때문에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사울의 동행자들은 진짜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대화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자, 사울 보니까 갑자기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죠. 또 이 사울은 자기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런 그 사람인데 뭐 허공을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아, 저 사람, 저 사울 저 사람 비를 억수같이 맞으면서 천둥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마 미쳤구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구나. 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꿈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겁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눈먼 사람입니다. 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핏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야, 누가 지나가신다고? 하고 물었더니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다는 뜻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였잖아요.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든지 혹은 뭐 여호수아라든지 예수, 이 이름들 다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이름 가운데 그 당시 흔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온갖 마리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워낙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혼돈스러워서 마치 윗동네 철수, 아랫동네 철수, 정치하는 철수, 그림 그리는 철수, 뭐 이렇게 지역이나 특성을 붙인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깡 시골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냥 여기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하는 그 한마디를 이 바디메오가 듣는 순간에 이 눈 감은 사람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걸 여러분 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세요. 날 좀 구해 주십시오. 그 눈먼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신앙 고백 잘하고 예수님께 자기 형편도 알리면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이렇게 아무도 고백하지 않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 야, 이거 눈먼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지? 그러면서 칭찬해 주었습니까? 뭐 박수라도 쳐줬습니까? 시끄럽다고 그를 제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 터너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미쳤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어떤 한 방면이든 여러분 전문가를 보세요. 그게 영적이거나 신앙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아 보이고 범인들이 볼 때는 그 대단한 사람들은 전부 미치광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공하고 나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아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이 되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비겁하게 살게 된다 그 말이지. 소극적으로 살고 비겁하게 살고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도 늘 두려움이 있고 소극적이고 계산이 있고 그 속에 내 생각이 있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가 무슨 강도질을 했나 도적질을 했나 난 뭐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 착각이지요 여러분. 형법상의 죄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냐? 형제를 미워하면은 형제를 죽인 거이다. 여자 보고 나쁜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 간음한 거야. 가난한 자를 보고서 외면하고 지나갔나? 그러면은 날 버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이 내가 혹은 사지백체가 행한 어떤 심각한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남모르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더니요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뭐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철 타고 다니면 좋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웬 카드 가지고서 제 차비도 내주고 또 어느 뭐 어디 입장권 내는 데 갔더니 그런데도 그 카드 가지고 입장권도 다 내주고 그래서 저는 하도 감사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친구들이 무슨 뭐 보건소에서 나온 건지 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디를 저에게 하나 주면서 이 목사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쓰라고. 차비고 뭐고 입장료고 뭐든지 다 이걸로 쓰면은 공짜니까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거 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러면서 쓰고 갈 때는 꼭 우리에게 돌려주고 가시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친구들이 그런 걸 주길래 몇 번 쓰기도 했지만은 그거 전에 쓸 때는 그 다음에 그 쓴 것에 대한 청구서가 그 친구들에게 꼭 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다 그것이 공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됐다고 그러고 받지 않았습니다. 제 차비 제가 내고 다녔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위 양심의 소리조차도 외면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음성에도 들리지 아니하는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 가진 사람은 큰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비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우리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두려움 때문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시니까 당신 주님이시면 날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성공했던 그 자리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아주 휘감아오는 바람과 물결이 두려웠기 때문이지.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물 위라도 걸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대면하는 자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계산 속에 빠지는 자는 주님도 잃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침몰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또 있다면 조급함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그냥 먼저 가려고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내 계산으로 내 의도대로 해보겠다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훈수뜨기 시작을 하면 내 계산에 의한 내 의도만 남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계산과 시간의 조급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막는 방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희생과 헌신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100번 1000번 죽다 깨어나도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헌신하지 못해요.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말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때가 되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계산합니까? 자기가 계산하더라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헌신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저 마른 막대와 같이 쓸모없는 자지만은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형편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 형편을 해결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지 못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시간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타이밍 잡지도 않고 이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도 제어하고 조급함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내 죄 문제도 해결한 채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영광과 찬란에 빛나는 이런 모습만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까? 여기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사울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미치광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육신의 시력을 잊어버렸어요. 거동이 불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랫 마을로 내려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목격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세상을 향한 너희들의 안목을 닫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닫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걸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가라.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만 보여주셨겠습니까?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의논하며 바울과 함께 꿈을 나누며 바울과 함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정말 전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간에 특별히 뭐 한 것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침묵의 전투, 단절의 전투라고 읽었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도성이었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도구들을 동원하고 뭐 모든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총이라면 총이라고 할 건 총은 없었지요. 예. 뭐 창, 칼 다 그냥 이런 무기들을 모아 가지고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 될 그런 형.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던져진 여리고성 함락하는 전투의 전략은 일단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두 번째는 침묵의 행진. 매일같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을 도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날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서 전체 13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전쟁한다고 하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망정이지 말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볼까요? 행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질문을 합니다. 야,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그랬을 거예요. 전쟁하잖아. 야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지금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냐? 야, 이 사람 만난 그것도 뭐냐? 돌잖아.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돌았고 완전히 돌았네. 너 지금 도는 것도 몰라? 너 돌았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전쟁이 이러냐? 전에 우리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산에서 기도도 하면서 그래도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털어 나가서 말이야 전투하라고 해서 나가서 아말렉을 다 물리쳤는데 모세라면 어떻게 했겠어? 우리 지도자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저 여호수아 저 아저씨 저 왜 저래? 아, 그래서 그런 저런 불평과 불만과 자기 계산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 그 공간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하나님만 목격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패러디 해볼까요? 이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이 여리고 성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던졌느냐고 하면 돌을 하나 들고서 탁 던졌어요. 이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어깨 탁 맞고서 이 돌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자, 아, 그러는데 위에 있는 이 성 꼭대기에 있는 이 힘센 예? 이 장수들이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돌 하나 던졌길래 너희들 살았어 화살 쏘았으면 죽었어 이놈들아 바보들아 너희들 뭐하냐 거기서 아, 이 말을 밑에서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돌이 탁 날라와가지고 자기 어깨 탁 맞고 나갔는데 아 맞아 이게 그 바위 덩어리가 날라왔든지 불화살이 날아왔으면은 우리는 방비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다 죽네.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미쳤어? 돌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바로 그렇게 조롱하는 외침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길을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돌고 엿째 날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놀랍게 저희들은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생각과 계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 이해 폭 속에서만 이해되다 보니까 그렇게 좁쌀 영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처럼 좁쌀 영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해 폭 속에 가두어 놓고 보니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좁쌀 영감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밴댁이 쏘갈따지가 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화낼 때 화다내고 사람 무시할 때 무시다 하고 조롱할 때 조롱다 하고 신경질 할 때 신경질 다 내고 말이죠. 적 만들 때 적다 만들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고 살아가니 예수님이 내 앞에서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한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완전히 눈이 먼 채 사흘 보냈지만은 평생을 그는 그렇게 눈 감고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뒤집어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코질한 사람인지 더군다나 저 사람은 지금 경찰 같은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데요 다마색에서 있었던 이런 일은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요? 저 사울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울인데 그 일행들이 다마색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까 궁리한 작전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만약 그가 눈 감았다는 것이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면은 사실은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은 다 노출이 돼서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형편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그 이름 끝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가 받은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이 눈을 뜬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보았던 육체적인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전혀 다른 안목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은혜의 커넥션의 시작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에게서 바울로 이어진 은혜의 커넥션,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로 이어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또 수많은 그런 많은 백성들에게 연결이 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저 로마의 군인과 로마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그 엄격한 압제하에 있던 노예들에게도 은혜의 커넥션이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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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로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를 해꾸지라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만한 그런 험상궂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손해를 입거나 희생을 해야 될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목격하지나 않으셨습니까? 혹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계산에 빠져서 외면하고 지금껏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여러분들에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전의 사람이 다시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경우마다 새로운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목격하고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일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우리는 죄 속에 있고 이기적인 마음과 조급함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